오늘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무척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우리가 19절부터 2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 가운데 새김바 되어서 이 땅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며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19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온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2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3일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나와 있고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3일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보라든지 그 헌금 봉투를 잘 꽂아 놓으셔서 우리가 수시로 또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찾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저야 뭐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종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셀폰에 성경책을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좀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같이 찾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또 될 수 있으면 밑줄도 한번 그어 놓으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주중에 한 번도 성경책을 들춰보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마저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요즘 셀폰이 너무 잘 나와서 날이 갈수록 셀폰은 스마트해져 가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의 뇌는 골빈 강정처럼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시간에 머리를 꽉 채우셔서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날은 이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사방에서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자신들이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떤 한 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사람을 보내서 내 정체가 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물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레미야나 뭐 나단 선지자 다니엘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입니까? 특별히 엘리야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초반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해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는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 중에는 참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 당황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맞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엘리야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로 온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걸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설령 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엘리야가 엘리야 당사자가 올 것을 기대를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가 동일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 대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 제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는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역할을 맡아서 담당하여 그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선지자 앞에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여기 있는 게 되겠죠. 그 선지자냐? 어떤 특정한 선지자를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모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 선지자는 모세가 했던 그 역할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케 하는 메시아의 사역과 같은 비슷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누구냐 라고 하자 세례 요한이 답한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결국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선지자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나 또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견줄 만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 그 스스로는 어떤 위인이나 영웅으로 대접받기를 전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저 그는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어떠한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주목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가장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있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저 하나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 보이게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거기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세례와 비슷한 정결 예식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가지는 정결 의식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할례와 더불어서 어떤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 가운데 탐탁치 않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는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그들이 임할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세례를 주는 경우에만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묻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후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서는 이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증거하는 소리로서 있을 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로 가보시면 2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 일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감격스러움과 그 기쁨 가운데 확신에 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포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표정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감격스럽게 오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들은 압박 속에 있었고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이 엘리야가 올까? 언제쯤이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올까?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이 역사를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은 어떠한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간들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고 그 구원자가 오면 자신들을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난관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기대 바램대로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떤 힘이 있는 장수라든지 용사여야 되는 것이죠. 한 위인을 보내시든지 영웅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을 잡고 있는 이 로마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 아닙니까?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뭐 하다못해 김유신 장군이나 강감창 장군이라도 보내주셔야지 될 텐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면한,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어떤 상황의 문제나 너희들의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문제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썩어 비틀어진 나무같이 되었고 그 말라버린 샘같이 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모든 당하는 재난은 그로 인하여서 자초한 재난들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이요. 이제 구원자가 오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재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가진 구원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선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경제와 뭐 직장과 모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답으로서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계십니까? 구원자가 아무런 힘도 없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저들을 결박하고 있고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위의 권세자들을 무찔러야 그들을 건져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곰이나 사자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뿔 달린 순양도 아니고 어린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잘 모르는 거죠. 이해가 없는 거죠. 뭘 모르는 겁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들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죄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어떤 힘이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은 가장 큰 힘은 우리를 반대하는 영적인 그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쳐부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장 2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7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는 언제나 죄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이죠. 우리의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장 큰 해답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지위를 얻고 신분을 얻는 그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해야죠. 자녀가 학교에 가서 낙제 점수를 받아왔어요. F학점을 받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를 불살라버려요. 그 F학점을 준 선생을 쫓아가서 졸업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까? 이게 답인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당하는 어떤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를 좀 뒤집어 엎어주세요. 제가 못 살게 구르는데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요구가 되어 있다라고요. 진정한 해답은 자녀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로 우등생을 만들고 그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터치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로 꺼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셔서 35절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심을 보고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이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읽고 지나쳐 버릴 만한 사건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또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앞에 다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죽음 외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과 싸울 힘도 무기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그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구원을 얻은 이것과 지금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그 앞에 다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이 사건과 어느 게 더 감격스럽습니까? 어느 게 더 큰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뭐 거기에는 뭐 많은 동태들이 막 떠다니고 그 땅이 말라지고 뭐 상당히 그랬겠죠? 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만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니 인생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어서도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사건보다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그 사건이 더 크고 감격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서 이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느냐?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온 구원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인간이 저 달에 우주선을 타고 가서 착륙한 그 순간이 가장 역사적인 순간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을 그 순간이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섰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는 이 사건만큼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만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일에 그 장애물이 될까 항상 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서술한,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선포하고 증거하여야 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스럽고 기쁨에 차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무게감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